뉴스통의 월요일 코너 더 알찬 뉴스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더 알찬 경제 뉴스와 각종 정보를 쉽고 재밌게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한국경제TV의 김원규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였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언론들이 이 소식을 앞다퉈 보도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은 이미 지난 2014년 5월에 급성 심근 경색증으로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고 6년 5개월 동안 투병 중이었어요.
네.
25일이었죠. 새벽 3시 59분경에 향년 78세로 별세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한국과 세계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네.
삼성은 이제 한국을 넘어서 세계 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킨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그의 사망 소식에 전 세계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1942년생으로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와 박두울 여사의 3남 5녀 중 3남으로 태어났습니다. 1987년에 삼성그룹 2대 회장 자리에 올라서 26년 넘게 그룹을 이끌었죠. 이후 과감한 투자와 혁신, 1등 품질주의로 삼성전자가 세계 1위 전자회사라는 타이틀을 달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건희 회장입니다.
네, 자, 이건희 회장은 삼성그룹의 2세죠. 2세 경영자로 취임 후 자신이 창업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제2의 창업을 일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특히 1990년대 초에 큰 결심이 지금의 삼성그룹을 만들었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어떤 네. 건가요?
네, 대표적인 이제 어록이 있죠. 지난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삼성전자 임원들을 소집했는데요.
예.
이때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런 말로 유명했죠.
네.
그러면서 새로운 경영 선언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 얘기 정말 많이 회자되죠. 일반 기업하는 사람들이 네, 뭔가 맞습니다. 바꿔야 될 때면 이런 말들을 많이 인용하곤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도 많이 회자되고 네. 있어요. 네, 실제로 이제 이건희 회장은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나서 경영 전 부분에 걸친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때 혁신의 출발점을 사람으로 보고 나부터 변하자 이런 구호를 내걸었죠.
네.
네, 인간미와 도덕성, 예의 범절 등을 삼성의 전 직원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내세웠고요. 또 기본적으로 양을 중시하던 기존 경영 관행에서 벗어나서 질을 중시하는 쪽으로 경영의 방향을 선회한 겁니다.
네, 자, 그런 일들을 토대로 실제 이 회장이 삼성그룹에 가져다 준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건희 회장은 이제 학력과 성별, 직종 등에 따른 불합리한 인사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채 학력 제한을 폐지를 선언했어요.
네.
이제 삼성은 이때부터 서열식 인사 기조가 아닌 능력급제를 전격 시행했습니다. 삼성은 지금까지도 지원자들의 학력이나 출신 같은 그런 것들 이제 상관없이 예. 자체 시험을 통해서 임직원을 선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정말 이 시험은요. SAT, SSAT라고 부르는 입사 네, 시험인데 정말 학점이나 뭐 학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오히려 이 점수로 처음에 이제 1차 면접을 볼 사람들을 거르더라고요. 자, 이런 노력을 통해서 삼성그룹은 명실상부 세계 1위의 전기전자 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볼 부분이 삼성이 여기까지 온데 반도체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 1974년에 이런 불모지나 다름없던 환경에서 반도체 사업에 착수했어요.
네.
예, 반도체 사업이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에 부합하고 한국과 세계 경제 미래에 필수적인 산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예.
이런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과감한 투자로 1984년에 휴대전화나 TV에 들어가는 반도체 D램이라는 거를 처음 개발했습니다.
네.
이후 꾸준히 성장하면서 1992년 20년간 그 후 계속 20년간이죠.
예.
D램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속적으로 달성 중입니다.
네. 자, 반도체 분야에서는 또 세계 최초로 개발한 성과도 여럿이 있다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 역시 이제 반도체 분야 세계 시장 1등 점유율의 배경이 되기도 했어요.
네.
2001년에는 세계 최초로 4기가 D램이라는 걸 개발했고요. 또 2007년에는 세계 최초로 64기 NAND 플래시라는 걸 개발했어요.
네.
또 2010년에는 세계 최초로 30나노급 4기가 D램 개발과 양산에 성공했고요. 또 2012년에는 세계 최초로 20나노급 4기가 D램 양산 등의 기술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뭐 이렇게 반도체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냈지만 또 계속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는 분야가 반도체 분야거든요. 그래서 예. 앞으로 또 더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런데 반도체 도약뿐 아니라 삼성하면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스마트폰, 그러니까 타치폰 분야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북한 주민 여러분들은 이제 스마트폰을 타치폰이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은 인터넷 사용도 함께 가능한 이 스마트폰이지만 1990년대만 해도 이런 타치폰이 아니라 손전화, 그러니까 이른바 예. 휴대폰이었죠. 삼성은 이제 반도체 성공에 이어서 손전화 분야에서 애니콜 신화라는 것도 창출해냈어요.
예.
애니콜은 당시에 삼성전자가 만들었던 아주 유명한 손전화의 제품명입니다. 신경영 선언 이후에 이건희 회장은 반드시 한 명당 한 대의 무선 단말기를 가지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전화기를 중시해야 한다라고 밝혔어요.
네.
반도체에 이어서 손전화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중요해질 것인지를 다시금 정확히 예견한 거죠.
네, 그러니까요. 뭐 지금이야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걸 예견하는 것은 뭐 보통 선견지명이 아니었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정말 미래를 보는 눈이 정확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손전화와 관련해서도 도약의 계기가 된 일화가 있어요. 1995년 3월 9일 이건희 회장이 자기 회사에서 만든 손전화 중에서 불량품을 모두 태우는 이 극약 처방을 내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네.
네, 이런 부분들 많이 또 역시나 회자되기도 그렇죠. 했죠.
예.
당시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에는 이 품질을 강조한 현수막 옆에 임직원 2천여 명이 모였는데요. 임직원들이 회수한 불량 손전화 등 15만 대를 해머로 부수고 이를 불태웠어요.
세상에.
네, 그렇게까지 극약 처방을 하면서 불량품을 팔다니 고객이 두렵지 않느냐 이렇게 이 회장은 임직원들을 꾸짖었다고 하네요.
네, 네. 뭐 이 이야기도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많이 회자가 되는데 그걸 우리가 애니콜 화형식이라고 불렀었어요.
예.
그 사건 이후로 사실 삼성의 손전화가 본격적으로 도약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시기가 많이 임직원들한테
네.
큰 어떤 도약의 계기를 예. 발판을 마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 당시 이전 손전화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13%에 네. 불과했어요. 여기에서 불량률이 11.8%에 달해서 품질 논란이 있던 시기였죠.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니콜 화형식 사건이 조명을 받았고 그를 통해 품질 논란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실제 이후 4개월 후에
네.
이제 삼성의 한국 내 손전화 시장 점유율은 5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4개월 만에요.
네, 맞습니다. 마침내 1995년 8월에는 삼성전자 애니콜이 당시 전 세계 손전화 시장 1위였던 모토로라라는 기업의 제품을 제치고
네.
51.5%의 점유율로 한국 내에서 정상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 당시 한국은 이제 모토로라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설명드리면 다른 나라에서 대부분 이 모토로라 손전화를 사용을 했어요.
예.
그런데 한국에서만 모토로라 손전화가 1위를 차지하지 못하게 된 상당한 상징적인 일이었던 거죠.
아, 그러네요. 모토로라가 다른 나라에선 다 점유율 1위인데 한국에서만 삼성전자 때문에 1위를 네. 못했다.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건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손전화가 사실 승승장구만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중간에 또 위기가 있었고 위기를 겪기도 했는데 이것도 스마트폰 그러니까 타치폰의 등장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엔 굉장히 혁신적인 네. 사건이었죠. 지난 2007년에 미국의 애플이라는 기업이 아이폰이라는 타치폰을 처음으로 세계 시장에 내놨어요.
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삼성도 대항마로 또 다른 손전화 옴니아라는 걸 내놨는데요.
예.
하지만 성능과 편의성은 이제 아이폰과 비교해서 뒤떨어진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이제 여기서 이건희 회장의 능력이 발휘됩니다.
네.
타치폰과 비교해서 손전화는 이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예.
삼성은 과감히 옴니아를 단종시킵니다.
네.
그때 당시 기억나는 게 이제 모토로라처럼 외국의 대형 손전화 업체죠. 노키아 같은 기업, 네. 핀란드 기업이죠. 예. 타치폰이 등장했는데도 그냥 손전화 시장을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소비자들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는 선택이었죠. 해당 기업이 다 부도가 나기도 했고요. 반면 이제 삼성전자는 옴니아를 단종시키고 또 연구 개발 끝에 네. 타치폰인 갤럭시 S 시리즈를 내놓게 됩니다. 미국 애플사의 아이폰에 맞불을 놓은 겁니다.
사실 뭔가를 포기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뭐 우리가 그냥 보면 쉬워 보이지만 정말 뭐 결단력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는 애플사의 아이폰에 못 미친다 이런 평가가 많았었죠.
네, 그랬었죠. 하지만 그 기술력 차이를 차츰 줄여나가면서
네.
점점 더 소비자들의 선택을 많이 받게 됐고 결국 삼성전자의 갤럭시 타치폰이 2012년부터 애플사의 아이폰을 제치고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네.
2013년에 나왔던 갤럭시 S4 타치폰이 이건희 회장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네, 자, 이건희 회장이 참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와 타치폰의 활약에 힘입어서 삼성그룹은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죠. 그런 삼성그룹의 현재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현재 삼성의 세계 1위 제품은 약 20여 개에 달합니다.
굉장히 많네요.
맞습니다.
네.
대략 타치폰, 텔레비전, 뭐 반도체 등 여러 가지 제품들이 현재 20개 품목에서 세계 최고의 제품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가 인정하는 인류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확실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덕에 삼성전자의 2020년 기업 가치는 623억 달러로 세계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기업들 중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셈입니다.
네, 사실 그 삼성이 주력하고 있는 반도체가 세계 여러 나라 뭐 퀄컴이나 인텔, 엔비디아 뭐 이런 여러 반도체 업체 제품을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생산해주는 그런 파운드리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정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삼성그룹이 아닐까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예.
자,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결국 이건희 회장의 능력이 주요했는데 실제 숫자상으로는 어떻게 증명이 되고 있나요?
네, 한번 확인해 보면요.
네.
이건희 회장 취임 당시에 삼성그룹의 연 매출은
예.
88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계속 꾸준히 성장해 나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2018년에 공식적으로 3,400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매출만 놓고 봤을 때는 30배가 넘게 증가한 거죠.
네.
기업의 가치로 여겨지는 시가총액도 8억 달러에서 3,500억 달러로 급성장했습니다.
네.
이건희 회장 취임 후에 기업 가치가 300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기술에 의해서 풍요로운 디지털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이건희 회장의 믿음에 의해 가능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장 상황과 잘 맞아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네.
이건희 회장이 그런 것들을 잘 꿰뚫어본 것도
네.
굉장히 주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희 회장은 양보다 질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27년간 삼성그룹을 이끌었죠.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하면서 삼성그룹이 지금의 반도체, 타치폰 분야 세계 1위 업체로 올라서게 하는 등 삼성이라는 기업을 세계 초일류 기업이 되도록 했다.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일대기를 살펴본 셈인데요. 자, 오늘도 재밌게 잘 들어봤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